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범뷰 씨의 장례식이 오늘 열립니다. 고향인 와이오주의 모교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장례식은 공개 행사로 치러져 많은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례식엔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과 원뷰 씨의 석방 협상을 주도했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참석합니다. 앞서 원뷰 씨를 치료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학 병원 측은 그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원뷰 씨의 고향인 해밀턴 카운티 당국은 원뷰 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었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사망 원인은 미궁에 남게 됐습니다. 원뷰 씨 부모는 앞서 아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취급을 받아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원뷰 씨의 모교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어제 추모 집회가 열리는 등 미국에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과의 외교 안보 대화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두 나라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를 막으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많은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돈 세탁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갈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을 지적하며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화엔 미국 측에서 틸러슨 장관과 짐 메리스 국방장관이 중국에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 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종 다양성과 고령화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재 아시아계 인구가 2,14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조사보다 3%가 증가한 겁니다. 중남미 히스패닉계 역시 2% 증가해서 5,7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백인은 16년 전보다 불과 5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백인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1억 9,8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은 1.2% 증가해 4,6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또 지난해 중간 평균 연령이 37.9세로 2000년에 35.3세보다 2살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살 이상의 고령 인구는 3,500만 명에서 4,920만 명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이라크 모술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인 알루리 대모스크를 폭파한 건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이라크 총리가 말했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드 이라크 총리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ISIL의 대모스크 폭발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ISIL이 800여 년 전 건립된 알루리 대모스크와 모술의 명물 첨탑인 알라드바 미나렛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IL은 미군 폭격기가 대모스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하지만 대모스크가 폭파된 시각에 미군의 공습은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알루리 대모스크는 ISIL 지도부가 지난 2014년 이슬람교리와 정치가 일치된 칼리파 제국 수립을 선포한 곳입니다. 이라크군은 제2도시 모수를 거의 장악하며 ISIL과 마지막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 20일 수도 브뤼셀 중앙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공격 미수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오늘 그의 고향에서 치러집니다. 원비어 씨가 다니던 버지니아 주립대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측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북한의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낍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 서해는 0.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에 씨의 장례식이 잠시 뒤에 그의 고향에서 열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장례식이 열리는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이자 현재 부모님 등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지금 미국 곳곳에서 원비어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의 고향에서는 더욱 그렇겠군요.
네, 현재 장례식 현장에는 미국 전역에서 온 취재진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 약 8천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마을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의 집 주변과 잠시 뒤 장례식이 열리는 이곳 와이오밍 고등학교 주변에는 가로수와 여러 기둥들에 원비어 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하얀색과 파란색 리본들이 걸려 있습니다. 와이오밍 고등학교는 원비어 씨가 졸업한 모교입니다. 또 원비어 씨의 집 앞에는 원비어 씨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예. 원비어 씨의 고향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비어 씨를 어려서부터 알았던 이웃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원비어 씨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딸을 둔 부모님도 만나서 원비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비어 씨의 성품으로 미뤄볼 때 절대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The way he was treated was very unfortunate and very unfair, we think.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way too. We don't.
폴 슈어트 씨와 브리타 씨 부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겪은 일 또한 매우 불공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장례식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 장례식은 앞으로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거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장례식 순서 등 세부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례식이 열리는 이곳 와이오밍 고등학교는 원비어 씨가 2013년에 졸업한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 주변 친지는 물론이고 함께 졸업을 한 친구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원비어 씨는 이후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원비어 씨의 집에서는 이웃과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장례식에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던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참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와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하고요.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든 연방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어제 비행편으로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 공항에서 BOA와 만나 윤 대표는 원비어 씨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장례식 추도사 등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단지 장례식을 지켜보러 왔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인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의 현장 분위기를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까지 다녔던 이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를 마음 따뜻하고 모험심이 강한 친구로 기억을 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 위치한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20일 밤 오토 원비어 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22살의 건장한 대학생 원별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숨을 거뒀고 대학 측은 바로 다음 날 추모 집회를 연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추모 집회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원별 씨를 명석하고 의리가 있으며 마음이 따뜻하고 잘 웃으며 특이한 옷차림을 하는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원별 씨는 억류 당시 3학년이었지만 이미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했고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뇌성마비 친구를 특별히 돌봤습니다. 언제나 힘이 넘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설리번 버지니아 주립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원별 씨의 죽음에 대학 공동체 모두가 깊은 슬픔을 느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격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별 씨가 겪은 끔찍한 대우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추모 집회에 참가한 여성의 소감입니다.
I mean, I did not know him either, and it doesn't really matter as a person of faith. I believe we're all children of God, and so I am.
이 여성은 자신은 원별 씨를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 친구들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별 씨의 모교인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원별 씨와 함께 축구부에 소속했던 제이 클라인 씨는 AP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별 씨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 did look up to him and everybody else on the team did as well. Even if they were in his grade, you know, he's just a great role model for everybody in the way he carried.
자신을 포함해 축구 부원 모두가 원별 씨를 존경했고 원별 씨는 경기장에서든 밖에서든 모두에게 훌륭한 모범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클라인 씨는 원별 씨가 활발하고 여행을 좋아했다며 그가 북한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놀랍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세계적인 청원운동 사이트인 change.org에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농구 명예의 전당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로드먼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원한 친구로 부르고 같은 미국인인 원별 씨가 북한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북한 정부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청원자가 1,000명이 되면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인데 21일 현재 7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북한 여행을 떠난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가족품으로 돌아와 결국 며칠 만에 사망했는데요. 이 북한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비어 씨의 북한 억류에서 송환 또 사망까지를 김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여행길에 오른 건 지난 2015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21살 생일을 맞은 지 보름쯤 지난 당시 원비어 씨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미지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비어 씨의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2016년 1월 2일 평양을 떠나려던 원비어 씨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순안 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6년 2월 29일 평양에서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원비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른 아침 숙소인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인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40분간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원비어 씨는 침착하게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며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하지만 보름 뒤인 지난해 3월 16일 원비어 씨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가 북한 어디에서 어떻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달 초 VOA에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추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원비어 씨를 특별 사면해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8일과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반관 반민대회를 계기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를 접촉해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2일에는 뉴욕에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유엔 대표부는 미국 측에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비어 씨가 보툴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앓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윤 특별대표는 의료진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다음 날 원비어 씨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년 반 전 북한에 여행 갈 때는 건강했던 원비어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지난 13일 공군 특별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머리는 밀어져 있었고 코에는 튜브를 꽂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긴 하지만 말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의식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원비어 씨는 19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 꿈 많은 젊은 청년의 삶은 호기심에 방문한 지구상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implement in full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example, we both agreed that our companies should not do business with any UN-designated North Korean entities.
틸러슨 장관은 21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두 나라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대화에는 미국 측에선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 측에선 양제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영내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영내 긴장 고조를 막고자 한다면 북한 정권에 훨씬 큰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reiterated to China that they have a diplomatic responsibility to exert much greater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on the regime if they want to prevent further escalation in the region.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돈 세탁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갈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서 이 같은 수익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유엔 안보리가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도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금지된 프로그램의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건 주민들이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자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길을 택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afternoon we affirm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등을 통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와 나머지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three additional American citizens that have been illegally detained, unlawfully detained by the regime in North Korea, our efforts continue towards their release.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것 같다는 지적에 이는 곧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건강한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가 장난에 가까운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송환 직후 죽음에 이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법질서나 인륜 또 인간을 향한 책임에 대한 이해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ee a young man go over there healthy and with a minor act of mischief come home dead.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도발하는 정권이자 규범 밖에서 행동하고 진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정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좌절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은 계속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대화 역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갖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이른바 쌍중단 제안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이를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측은 또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반대를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지적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 사실 혹은 오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외교위는 이 자료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원비어 씨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언론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의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는 우선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는 주장은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규칙적으로 가해지다가 성급하게 해제되곤 했다고 외교위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지적하듯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다섯 나라는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이며 북한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는 과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됐을 때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 크게 제한됐다고 외교위는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제재가 성급하게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외교위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은행들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해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선택 방안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에 압박을 가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 북한에 대응할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고 북한의 항만 회사를 규제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교위는 상원이 서둘러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달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제네바 주재 대사는 억류 외국인을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개춘영 인도 주재 대사가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 핵 동결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we are willingly to talk. In terms of the freezing the nuclear testing.
개춘영 대사는 20일 인도 방송인 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과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개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대화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의 유예 조건을 놓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개 대사는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작은 한반도 땅에 그런 위험한 무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북한은 존립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고 힘든 선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태송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 대사는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묻는 질문에 국내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사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원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한 데 대해 그의 발언은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미국과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대북제재 공조의 전열을 흩뜨려놓기 위한 이간책으로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국의 당국자가 집권 후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을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남조선 당국자 또는 남조선 집권자로 호칭했지만 북한의 공식기구가 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현재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라며 한국의 당국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고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은 국제사회에 일치된 견해라며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미한 동맹과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북한의 이간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연계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갈등을 좀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공조, 남북협력 이쪽으로 가라고 압박을 더 가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와 함께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병자라며 극도의 통치 위기에 몰리자 대북 선제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당국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해 전쟁 불장난 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대참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억류했다가 혼수상태로 풀어준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가 끝내 사망한 사건 때문에 북한이 대미 강경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사이에 반관 반민 접촉 등 대화를 모색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원비어 씨 사망으로 미국 내 북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 협상의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인권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모두가 적어도 당분간은 사실은 냉각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강경한 대응 모드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미한 간 갈등을 야기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에 이은 핵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는데요. 다음 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북핵 해결 방법은 먼저 북한이 현재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그 다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2단계 접근법입니다. 이 해법은 일단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재, 압박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를 비중 있게 언급함으로써 이전보다 강도 높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기존 미한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자신의 구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수립했지만 지금까지는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미국은 또 현지 시간 21일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미중 기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합의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기조를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시차는 있겠지만 미국도 결국엔 북핵 동결에 이은 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법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제재에 방점이 찍혀 있고 더욱이 원비어 씨 사망으로 미국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아마 동결, 그다음에 비핵화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나 미국은 좀 더 압력을 가하라. 너는 배드카드 역할을 해라. 근데 우리는 남북한에 이렇게 뭐 같은 민족으로 코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대화하자고 좀 얘기해보겠다. 우리는 인게이지먼트 쪽에 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짜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배드캅으로서 협박하고 한국은 굿캅으로서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달래야 되는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성급했어요 우리가. 근데 갈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은. 일단 아마 좀 지나면은 미북 대화도 할 겁니다.
유 전 장관은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한 양국이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핵 연구 동결이야말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핵심 내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연구 동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핵 동결에 이은 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결을 하려면 연구 동결을 하라는 거거든요. 북한이 아마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강조점을 줄 거고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연구 동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상 연구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박형중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양측 실무진 선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많은 조율이 오갈 것이라며 회담 자체는 양국 공통의 지향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무기 WMD를 제거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방안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대학 산하 대량 살상무기 연구센터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20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기존 미군의 북한 WMD 제거 방안은 결함이 많아 실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방안은 실제 작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WMD와 관련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미사일 방어 작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WMD 공격에 대한 대응, WMD 관련 시설을 찾아 장악하는 임무, WMD 불능화, 그리고 WMD 관련 인사나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WMD 제거 작전을 맡은 부대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이나 재해 대응, 폐장병 퇴치, 민간인 대피 작업같이 전시에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WMD 제거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격력, 중국의 간섭,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갈등, 미군과 한국군 인적 자원의 한계, 그리고 북한의 저항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격력은 전시에 북한군이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같은 고도화된 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내 WMD 제거 작업에 심각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소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군이 피난민 관리와 한반도 안정화를 구실로 북한에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WMD를 확보하거나 불능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상황은 중국과 미한연합군이 협조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 WMD 제거 작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중국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되도록 빨리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미한연합군이 철수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지만 한국은 통일에 그리고 미국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과 한국군에 북한의 WMD를 제거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전시에는 민간인 동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WMD 제거 작업에 큰 어려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북한군 폐장병들의 저항을 지적했습니다. 게릴라전이나 테러로 저항하면 WMD 제거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WMD 제거 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북한 어린이 유치원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에 대한 식량 지원도 표준 배급량의 60%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달 초부터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일 VOA에 공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부족으로 5월 초부터 북한 유치원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지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 강화 식품 지원을 중단했었지만 영양 강화 과자는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초부터 영양 강화 식품뿐 아니라 영양 강화 과자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식량 지원도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타가소 영유아 어린이 1명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을 제공했습니다. 또 임산부와 수유모 1명당 하루 132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을 지원받은 수혜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45만 7천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월 취약계층 82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던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 4천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27%가량 감소한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대북 영양 사업을 진행하려면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20일 현재 모금된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최근 주 5회 운영하던 베이징 노선을 4회로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활발했던 전세기 운항도 올해는 별다른 일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해외 7개 도시와 국내 한 곳이었습니다. 해외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가 4대뿐인 고려항공은 이 때문에 적은 수의 항공기가 8개 취항지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고려항공은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베이징 노선은 주 5회에서 4회로 간편히 이뤄졌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와 고려항공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달 5일을 끝으로 매주 금요일 띄우던 베이징행 항공편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러시아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을 베이징 노선에 투입해왔지만 5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약 8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러시아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으로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중국 셴양 노선 역시 기존에 주로 투입됐던 TU-204 기종 대신 지난달 3일 단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AN-148 기종이 운영됐습니다. 이는 해당 노선의 승객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주 2회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5월과 6월 사이 총 4번 결항했고 주 2회로 일정이 잡혀 있던 상하이 노선은 단 2번 운영되는 등 전체적인 결항률도 높았습니다. 또 고려항공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됐던 국내선 어랑행 항공편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활발하게 운영됐던 전세기 운항도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고려항공은 5월을 전후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와 지난해 주 2회에서 3회 전세기를 띄웠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3월 단둥행 전세기를 일시 운영한 것이 전부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순차적으로 태국 방콕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에 대한 운영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 노선만 가동됐지만 이마저도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평양행 왕복 노선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기 에어차이나에서도 감지됐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차이나는 5월에 총 6번 운영돼 주 2회로 예정된 스케줄을 전부 소화하진 못했습니다. 6월 들어서도 2일과 5일, 9일에만 평양행 항공편을 띄웠을 뿐 이후 현재까지 이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약 2주의 휴식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이 노선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next flight is scheduled for 23 June. The flight is then scheduled for Monday and Friday thereafter.
플라이레이더 24의 홍보 담당자인 이언 패트체닉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에어차이나의 다음 항공편은 23일로 예정돼 있고 이후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운항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구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보안 통제 구역이었던 청와대 앞길 도로가 24시간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오늘 화제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독감 어제 다시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초까지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한국의 근로자 평균 월급이 공개됐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은 $2,900고요.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사업장은 은행과 보험업, 가장 적은 곳은 숙박업소와 음식점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인근의 길이 개방이 된다고요?
네. 청와대를 가로막던 육중한 철문이 50년 만에 열린다는 소식이 청와대 페이스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른 기와를 얹은 한국의 청와대, 그 향하는 길이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부터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경복궁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복궁의 옆길과 경복궁 좌우 뒤쪽에 있는 삼청동, 효자동이 연결되는 길로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개방된다고 화제가 된 곳, 그동안 해가 지면은 인적이 드물었던 곳입니다.
예.
이 자동차로 지날 수 없었던 길이 26일부터 하루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이다 보니까 뭐 안전상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좀 통제가 있었나 보군요,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예. 그 청와대로 연결되는 길목에는 자동차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그 바리케이트를 겸한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 이곳을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경비 인력이 다가와서 간단하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통과를 시켜주기는 하는데요. 예. 이 지역에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는 통행을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아, 이유는 이겁니다. 1960년대, 예, 1968년입니다. 1월 21일,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렸던 청와대 간첩 김신조 침투 사건 때문에 이 길이 통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199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해서 50년 만에 24시간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청와대 앞길 개방이 되면은 서울의 대표하는 그 데이트길, 산책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한국 언론들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방 기념식이 열리는 26일 저녁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산책 행사가 또 열린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요즘 청와대 관람하는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관람 신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청와대 관람인데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주말 관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까지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네.
주중 관람도 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 살펴봤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고요. 이 청와대 관람이 인기 관광 코스로 꼽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어떻게 청와대를 구경하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관람에 대한 자세한 소개하는 기사도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뭐 워싱턴에서는 꽤 유명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 청와대를 관람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와대 관람이라는 그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되어 있고 한국어도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버튼을 눌러서 관람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날짜에 몇 명이 가는지 언제를 원하는지 뭐 간단한 개인정보만 넣으면 신청이 되고요.
네.
신청된 날짜에 한 30분 정도 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청와대 역사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야외 행사가 열리는 녹지원. 지금 청와대 이전에 그 초대 대통령이 있었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수공터라는 것도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뭐 많은 외국 기빈들이 그 다녔던 영빈관, 청와대
예.
본관 건물. 그리고 저도 이건 처음 들었는데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
선택 관람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청와대에 둘러본 사람들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람객들에게요. 지갑과 지구본 선물이 또 기념품으로 전달된다고 하네요.
아, 예,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얼마 전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조류독감이 확인됐군요.
네, 어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정말 무색하게도 어젯밤 늦게 대구 토종땅 농장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긴장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던 관계 당국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확인이 됐고 이게 고병원성인지 그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조류독감으로부터 아주 깨끗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또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과 살처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토종닭 한 마리에서 나온 바이러스 때문에 인근 3km 지역에 있는 닭과 오리 720여 마리가 또 예방적 사업 차원에서 살처분이 된
네.
겁니다.
당분간은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한국 사회가 좀 긴장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가을부터 5월 말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 3,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한국 가금류 산업 무너지다시피 했고요. 이 5월 말에 종식 선언이 나오면서 아 이제 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종식 선언 4월 만에 제주도에 시작해서 전북 경남 지역으로 빠르게 조류독감이 퍼졌습니다.
네.
오늘 조류독감 그 대구 지역의 상황으로 경북 경남 지역까지 모두 조류독감을 막아야 하는 비상 지역이 된 건데요.
네.
6월부터 시작된 조류독감에 사라진 닭과 오리만 지금 19만여 마리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전국 가축거래 상인들을 통한 가금류 유통 금지 다음 달 5일까지 또 연장을 했고요. 의심되는 조류독감 상황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일부 가금류 농장 중구들의 그 도덕적 해이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뭐 노동자들, 서민들을 흔히들 월급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 월급쟁이들의 평균 월급이 $2,900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평균을 해보니까 $2,900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32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세금을 떼기 전에 월급입니다. 뭐 네. 30%까지 뭐 정도 되는 세금을 떼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받는 돈은 줄어들게 되겠죠.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별 소득 분포를 분석했는데요. 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가 중간 수준인지, 남녀 임금 차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장별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이 소득이 신고되는 소득을 알 수 있는 소득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영세민이라든지 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의 어떤 소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또 뭐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직업을 구할 때면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떤 직업을 좀 피해가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사업장별로 구분을 해놓은 그 월급 평균 소득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직업, 은행에 일하는 사람,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5,060, 한국 돈으로 578만 원 정도였고요.
네.
다음에는 전기사업장, 가스수도사업장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공무원들, 행정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반대로 가장 평균 월급이 낮은 사업장, 숙박업소, 음식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금융이나 보험업 근로자 월급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173만 원, $1,360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조지 마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미국의 대외정책이죠. 마셜 플랜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셜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을 세운 군인 출신인데요. 이후 미 국무장관을 지냈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조지 마셜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